오토바이 과속 운행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밤
지그재그 고개 운전
아우 답답해 에이
보호장구 미착용
이륜차 운행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는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고 곧바로 전복사고로 이어져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규정속도 준수, 인도주행 금지
그리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띠, 보호장구도 꼭 착용하세요.
이 캠페인은 TBS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합니다.
티비 정봉주의 품격시대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도 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는 IPTV,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T 올레TV 214번, SKBTV 272번, LG U+TV 176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케이블 TV의 채널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TBS 앱을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24시간 어디서나 TBS TV를 시청할 수 있고요. 유튜브, 네이버 TV, 다음 TV 팟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 이젠 눈으로도 보세요.
고품격 정보관을 제공하는 정직한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가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소년법을 개정, 폐지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인 청소년의 연령대를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죠. 괴물이 돼버린 아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반성하고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한미일대 북중로의 대립구도만 굵어진 상황인데요. 압박대 협상으로 시작부터 꼬인 한러 간 대북 제재 논의가 과연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북핵 대응을 둘러싼 해법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참혹하게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후배 여중생들을 잔인하게 폭행한 가담자는 모두 4명. 경찰은 가담자 4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 2명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1명은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 2명은 올해 초 또 다른 절도와 폭행 사건에 연루돼 당시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소년법이 적용돼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처벌을 면한 청소년들이 또 잔인한 범죄를 반복하자 면죄부를 주는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온종죄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성인 조폭 뺨칠 정도로 갈수록 무자비하고 잔인해지고 있는 10대들의 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소년법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후미진 골목으로 끌고 가 소주병과 철골 자재, 의자 등으로 사람을 1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폭력을 알고 보니 14살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리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그릇된 인식이 청소년 범죄를 더욱 잔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점점 더 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우리나라의 소년법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동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는 못 보겠던데요. 심약한 저 같은 사람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살벌해요. 근데 저 보니까 막
그렇습니다.
피 흘린 거 보고 양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정말 또래거든요. 사실 제도 이제 여자아이가 있고 해서 예. 소름 끼쳐서 정말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또래요? 예. 딸 있나요? 예, 예. 몇 학년이에요?
저보다는 조금 더 어립니다. 저보다.
알겠습니다. 처음 자리하셨죠? 백기종 전 수석경찰서 강력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직 경찰로서 네. 얼굴을 듣기가 부끄럽죠?
네, 그 경찰관이 이제 이번에 부산 사건, 강릉 사건 사실은 예. 굉장히 미진한 수사 그리고 이 피해 아동들, 피해 청소년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그런 심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사실 저는 솔직하게 예.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면 저런 피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예. 평생 트라우마, 애상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청소년을 향한 어떤 가해, 잔혹한 그런 범죄 정말 국가적으로 시스템 총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하는 알겠습니다. 조언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전직 경찰로서 부끄러우니까 카메라 보시면 고개 숙이고 말씀하십시오. 김동 기자님,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보는 분들이 너무 이게 정치나 사회 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프트하게 연성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는 분들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정말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 많은 네티즌들 혹은 시청자들께 욕먹을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웃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예.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그 중범죄 사건이 연간 2천 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요?
네, 청소년 사이에서. 와. 그리고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예. 만 10세부터 14세 지금 이제 이 사건 부산에서 그렇죠. 발생한 이 폭력 사건의
10세부터
아이들이
10세부터 14세.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14세였는데 이 아이들이 그 법원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것 또한 연간 뭐 몇만 건씩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사건으로 이어져서 처벌까지 혹은 뭐 보호 처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법무부의 기본적인 통계 자료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 또한 그 아이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가정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1일 그 부산 사상구의 한 공원에서 예. 여중생 두 명이 그 동갑내기인 여중생을 폭행하고 그 폭행한 장면을 또 찍어서 그대로 SNS도 본인들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범죄
두 명인 줄 알았더니 결국 네 명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 전에 또 7월 달에 1차 폭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범죄 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결여돼 있는 상태. 그래서 예. 아이들을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중의 여론이라는 것은 이 폭행이 일반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극악무도한 범죄다. 이런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처벌을 하는 것이 응당 맞다, 예. 옳다.
알겠습니다. 김 있습니다. 기자님. 네네. 자, 평가도 평가지만 지금 하도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겉돌면서 기사를 접해요. 그래서 기사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서 7월에 폭행이 있었고 보복범죄라고 하는 보복폭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 경과 과정만 조금 드라이하게 네네. 아주 팩트만 좀 전해주시죠. 네. 정리를 해갖고
지난 7월 달에 이 피해자인 C양이 동갑내기인 A양, B양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갑내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 14세의 동갑내기입니다. 당시 피해를 받고 나서
14세가 넘었나요? 14세인가요?
만 14세입니다. 정확히. 당시 피해를 입고 나서 이 사건을 C양의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조사가 다소 미흡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해자인 두 학생은 거기에 대한 빌미를 잡고 계속해서 이 피해 학생에게 뭔가 이 가학적인 표현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2개월이 지난 9월 1일 날 다시 이 C 학생을 C 양을 불러갖고 또 폭행을 재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학생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지 않았나 이번에는?
통화를 했다는 게 명분이었고 또 다른 명분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거만하다. 뭐 이런 건데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구나 좀 범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런 뭐 그 갈등이랄까요? 예. 이런 건데 그 갈등의 해결 방식은 굉장히 폭행적이었죠.
그리고 유인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유인을 했는 물론 이제 집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안 받으니까 결정적인 장소에서 이 친구를 데려다가서 이제 어떤 으슥한 공원 한 귀퉁이에서 폭행을 가하게 된 거죠.
예. 네. 1차 폭행 때부터 한번 좀
네.
어쨌든 뭐 지금 기사 나온 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좀 이렇게 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경찰의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왜 그때 제가 묻겠습니다. 왜 네. 축소를 했는지
네. 이제 6월 29일 날인데 예. 이 가해 학생이 5명으로 지금 나와 있죠.
아, 6월 29일도 5명이에요?
6월 29일 날도 전체 흐름이 전체적인 학생 애들이 5명이었어요.
이번엔 4명.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3학년이죠.
예.
지금 피해 학생은 2학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내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 남자친구랑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3학년은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여학생을 만나서 추궁을 하고 이제 구타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6월 29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 고 학생 말고 나머지 4명의 학생은?
그 다른 학생들은 이제 가담을 하긴 했는데
예.
아주 주 가담은 아닌 것이죠.
아, 그 타 학교 3학년 학생이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구타를 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30일 날 부산 그 강서경찰서에 신고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를 진술조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데 이미 가출한 상태였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연락을 했는데 결국 이 사실이 이 가해한 여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피해 학생도 가출하고 있었던 상태인가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피해 진술 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예.
결국 출석 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도 피해자가 진술이 안 되니까 이제 가해자의 특정을 해야 되는데 피해 진술을 못 받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예. 측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실을 한 가해 학생들이 너 만나면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학생은 계속 가출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이 지금 그 피해 학생이 아마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했던 부분들은 이 가해 학생들을 피해서 다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결국은 이 사건이 보도가 되기 이전에 2차에 걸쳐서 9월 1일 날 폭행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9월 1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학생이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학교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30일 날 한 거죠.
그렇죠. 6월 30일 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찾아갔을 때는 연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피한 겁니까? 그건 지금 확인이
그
안 되는
피해자가
거죠.
피해자가 일단은 경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피한 걸로 그렇게
피한
알려주고
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엄마하고는 딸하고는 연락이 돼서 어쨌든 신고는 했지만 이후에 2차, 3차 추가 조사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2차 그 폭행이 일어난 것이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혹시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도
자, 9월 1일 사건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네네.
9월 1일.
네, 이제 9월 1일 날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아이가 빌려간 옷을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학생은 그 한 명의 여학생이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현장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예전에 나를 폭행을 했던 가해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3학년 학생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1시간 정확하게 40분간의 무차별한
1시간 40분이요.
폭행을 당하게 된 거죠.
1시간 40분.
네. 결국 지나간 시민이 이걸 발견하고 혈흔이 온 몸에 묻어 있고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에 이 학생을 발견하고 119와 112에 신고를 하게 된
지금
것이죠.
지금 그 CG 나온 거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15세, 15세, 14세, 13세 그러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1명, 1학년 학생 1명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4명인데.
근데 저 이제 D양은 1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일찍 들어간 2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지금 그 언론 자 특정이 안 돼요. 그냥 저 나이로만 나오고.
지금 13세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올해 9월 이후에 생일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같은 학년이면서
만 14세가 안 되고 9월 이후에 생일이기 때문에 13세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처분이나 예, 판결이나
그 내용 조금 이따 네. 차근히 짚어보고요. 김대웅 기자님.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경찰을 통해서 보도된 게 아니고 SNS상으로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SNS상에 알려진 걸 기자들이 먼저 쓴 겁니까? 아니면은 경찰을 통해서 알려진 건가요? 사건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양 변호사님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그 네. 기자님들도 모를 네. 정도로 네. 시청자 국민들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퉁퉁퉁퉁 기사들이 치고 넘어가는데 어디에서 허점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예, SNS에서 예. 화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폭력에 경악한 어떤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걸 퍼날렀죠.
처음엔 이렇게 됐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16세 다른 선배한테 이제 이걸 보내줘 SNS
그렇죠, 그, 보내죠.
그 사진을 찍어갖고 네네. 보내고 감옥 갈 것 같아? 아 들어갈 것 같아? 엉. 그리고 그 선배가 너무나 끔찍해갖고 그 선배가 SNS상에 올렸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네. 팩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가해 학생이 가해 그 학생을 때리고 폭행을 하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습니다.
동영상? 아, 그렇죠.
네. 오.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그 남학생 선배한테, 그걸 동영상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결국 이걸 SNS상에
아, 남학생
겁니다.
선배가 올린 거군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처음에 문제가 됐던 전화 통화했던 그 선배라고 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선배 남학생한테 올리니까 너무나 깜짝 그 사람이 깜짝 놀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이 올린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보도가 네.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다시 이 보도의 원점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1차 폭행이 지난 7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폭행 가해자 측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복 폭행이 났다고 예. 하는 것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는 부분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올려졌고 그다음에 예.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언제 경찰에게는 신고를 하나 해요? 누군가가?
기자들이 이제 처음에 이게 사건이 알려지니까 화제가 예. 되니까 기자들이 부산 경찰서에 다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전화하고
그렇죠.
소년제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정말 백경영 팀장에 계시지만 죄송스럽게도 여기서부터 경찰이 좀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고 이 상황 파악을 하니까 별일 아니란 식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경찰에서.
이때 사건 접수는 된 건가요?
네, 사건 접수는 이미 돼 있었죠. 돼 있었죠. 사건은 접수가 돼 있는데 별일이
사건 접수는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접수는 피해자의 그가 어머니가 접수를 했죠.
피해자 어머니가.
어머니가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2차 사건, 두 달 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도 예. 피해자 어머니가 SNS 신고를 올린 겁니다.
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중상은 아니란 식의 답변이 옵니다. 이게 상처였다고 땀 때문에 사진이 그렇게 찍힌 거지, 중상은 아니란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아, 피와 사진이 버무려져서 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사진에
보였지 뭐 실제 큰 사건 아닙니다.
골절도 아니고 큰 사건이 아니란 식으로 답변이 온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어머님이 이 사진이 막 돌아다니니까
예.
이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그런 모습에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안쓰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조차도 막아달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응도 없었던 걸로 보여요.
예.
경찰에. 그래서 어머님이 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언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엄마는 경찰한테 이 사진이 돌아다니니까 좀 막아주십시오.
그것도 요구를 했다는 거고
경찰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예,
그래서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했어요? 백팀장님
1차 폭행 기사가 언론에 났을 때도
예.
이게 보복 폭행일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는 얘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일종의 좀 축소된 상태로 기자들은 이제 경찰에서 브리핑을 해준 대로 기사를
예,
쓸 거 아니에요.
기사 썼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어머님이 또 화가 나서 이게 사건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SNS에 또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더 커진 거예요 사건.
아,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사건은 무척 큰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저기서 나와 있던 지금 동영상은 본인들이 찍은 건 아니고 근처에 있던 CCTV에서 잡은
네,
거죠.
네. 그렇죠. CCTV까지 이제
그때 백 팀장님
네.
아까 제가 야단쳐서 죄송한데 원래 감옥을 보낼 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야단치면 감옥을 안 보내요. 경찰이 그 엄마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기자들이 연락을 그랬을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경찰은?
사실은 이제 그때 진단이 팩트가 2주 상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2주밖에 안 나오죠?
아니 그 최초 사건에.
아, 6월 29일.
네, 6월 29일 날 그 폭행 사건은 상해 진단이 2주가 이제 첨부된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찰이 중상으로 보는 건 3주 이상을 중상으로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학생이 14세밖에 안 된 아이고.
아, 근데 이 사건 지금 9월 1일 사건을 네. 얘기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9월 1일 사건 이전에 진단서 제출된 건 2주로 지금 예, 알려지고 2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피해자 진술도 안 되고 그래서 최초의 기자가 물었을 때 최초의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중상이 아닌 걸로 했지만 상당히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자들은 지금 이 SNS상에 도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물었더니 경찰은 6월 29일 초동 단계의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런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넘는 그런 폭행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수사가 미진하고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축소나 조금 약간 은폐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의심을.
오히려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자, 이게 1차 폭행이 있었고 그때는 2주 정도의 진단이 왔고 지금 이 사건은 신고는 들어왔지만 사건 그 수사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정재가 얘기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오픈 공개를 하고 정말 사실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일각에서 경찰의 대응, 수사 미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대형 기자님.
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의 미진한 대응 때문에 온라인에서 SNS상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제 전 국민이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국민이 수사관이 돼서 이 사건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자. 그래서 국민청원이 오늘 오후까지 한 20만 건 가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으로 갔다가 어떤 분이
지금 소년법 예, 예.
어떤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가 또 규정 변호사가 네네. 있었겠죠. 소년법입니다. 그래갖고 방향을 틀어서 소년법 개정으로 이제 청원이 다시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20만 명이 넘었다.
20만 건 가까이 갔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공범자들 저기 상영자 수하고 관람객 수하고 비슷해지네요.
그렇게 되나요?
예. 네. 공범자들이 지금 한 2, 3일 전에 월요일 날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예상하는 분들은 100만 건이 넘어갈 것이다라고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같이 네. 분노할 일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경찰 입장은 뭔가 이제
그 철저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근데 좀 긴장했나요?
글쎄 뭐 경찰의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떤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는 있겠으나 예. 주목을 더 받기 때문에 긴장할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수사는 기본적인 저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 경찰에서는 아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어쨌든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워딩은 그렇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하. 그리고 그러니까 처벌을 어떤 중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도 예. 고려해 볼만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긴 좀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7월에 있었던 강릉 여학생 폭행 사건, 그건 무슨 내용이죠?
네. 그 강릉 여중생 6명이 후배를 예. 7시간 동안 폭행해서 전치 2주,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치 2주요?
네, 그렇습니다.
6시간 때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석연치 않지 않나요?
아니, 이제 전치가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는 또 이게 이 피해의 양상을 겉으로 예.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 사건도 피범벅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전체가 2주밖에 안 나왔냐. 물론 1차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 폭행의 어떤 과중성을 따질 때 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7월 강릉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의 취재가 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쪽의 대응은 뭔가요? 대답은?
경찰의 대응은 지금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이제 지금 취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강릉뿐만 부산 강릉뿐만 아니고 예. 아마 뭐 전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보도들이 계속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이제 네. 법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을 간단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 자 나이하고 법의 적용 예. 잘 지금 다 뭐 소년법 폐지하자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소년법 적용 대상은 19살이 안 된 그런 만 19살 안 된 예. 겁니다. 그 경우에 다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형사재판을 열리는데
형법에 적용 대상이 형, 되는데
형법을 적용해서 형사재판인데 그게 아니라 19살이 안 된 그 어린이기 때문에 일단 걔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고 하는 게서 소년 보호 사건이라는 걸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형사법정처럼 엄격하게 증거 따지고 기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자기 재량에 따라서 보호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중대한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는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소년 보호 사건 소년부에서 처리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전과도 안 남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보호 관찰 중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 관찰 중이라는 걸 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공조가 안 되니까. 법무부하고. 아. 그래서 이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거나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폭행.
자, 잠깐만요. 예. 19살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고 예. 또 10세서부터 14세는
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10살부터 19살까지 소년법 적용 대상인데 예. 10살부터 13살까지는
예, 13살인가요? 예.
원래는 형법에 의하면 이 나이 때는 아예 아무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예.
근데 소년법을 만들어서 그때는 보호처분이라도 하자라고 지금 법을 둔 겁니다.
촉탁인가 보고
촉법소년이라고.
촉법소년.
예, 촉법소년.
이때는 하면. 감옥을 가거나 소년원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호
관찰 정도
보호 관찰. 그건 예, 어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소년원까지 할 수 있어요. 소년원까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 예. 보호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반성문을 쓰거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그 훈계를 듣는다라든가 예. 교양을 받는다.
보호 관찰소가 따로 있나요 그럼?
아, 그 보호 관찰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뭐 전과가 남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 송치가 되거나 구금이 되거나 예.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럼
소년원도 안 가나요?
그럼요.
오, 안 가면 처음 소년원 안 가요?
아, 그러니까 소년 보호 처분 중에 가장 10단계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9, 10단계로 가야 소년원을 갑니다.
소년원 가고 나머지는 그냥 보호 관찰하고 반성문 쓰고.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입답
감호라 13세까지. 예. 그다음 14세부터 19세는
아니, 14세부터 19세까지도 보호 그 소년 보호 사건이 적용 대상이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범죄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강도를 했다거나 살인을 예. 했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는 형사 재판이 열리는데
예.
다만 형사 재판을 열어도 중하게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좀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 자체를 예.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도 15년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낮춰지는 거죠.
15년. 근데 이번에 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20년 구형을 하면서 검사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조금 더 복잡인데 소년법에 또 특별법으로 아... 이제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 15년까지밖에 형을 내릴 수 없는데 강력범죄는 네. 가중해서 예, 20년까지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13세 미만의 아이를 살해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어쨌든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이
처벌이 경감되는데 그것을 이요 연령대의 아이들 중에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만약에 정말 중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 폭행만 된다면 이게 형사재판도 안 받고 그냥 소년보호사건으로 빠지더라. 그러면 아... 아무 기록도 안 남고 그냥 보호관찰관 한 명이요.
예.
소년 한 100명에서 150명을 담당합니다. 그 무슨 계도가 되겠습니까?
개정이 돼야 되겠죠.
네.
어떻게? 에,
저는 이제 개정이 소년법 전체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일정한
예.
일정한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 아이들에 네. 대해서는 특정 강력범죄에 정한 20년형이나 소년법에 정한 15년을 그걸 개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전체적인 소년법의 전체적인 모든 죄명에 대한 그런 게 아닌
예.
특정한 중한 범죄 한에서만 개정을 하자.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년법의 틀거리는 의미가 있으니 놔두되
그렇죠.
이 법을 악용하는 일부 극소수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 네. 청소년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감경 사유를 좀 이제는 좀 풀어주자.
그렇죠.
네. 그래갖고 좀 형량을 좀 늘리는.
그렇습니다.
좀 엄벌에 취할 수 있는.
특히 보복 폭행.
보복 폭행.
보복 범죄.
보복 범죄를 네. 특히 강력하게.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관심이 끝나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범죄의 근원에는 우리 사회가 있고 그리고 이 잘못된 범죄의 근원이 되었던 기득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되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언론도 경찰도 사건이 터졌을 때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그런 접근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혹은 관계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언론과 그리고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신고해 주시는 그런 용기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샤보사 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